예, 시작 기도는 189쪽에 나오는 보소서 이 몸이 대령했나이다 이걸 가지고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기적과 계획들을 많이도 행하셨으니 그 누구도 당신께 견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알리고 말하려 해도 헤아리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께서는 희생과 제물을 기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저에 대하여 쓰여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 뜻을 즐겨 이룹니다. 제 가슴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당신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감추어두지 않고 당신의 성실과 구원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자애와 진실을 큰 모임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일곱 가지 성사 중에서 성품 성사 그리고 또 혼인 성사 이 두 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성사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성품 성사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 신품 성사라고 부르던 그런 성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제가 되는 부제가 되는 성직자가 되는 그런 성사를 성품 성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임무는 성품 성사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수행된다. 그러므로 이 성사는 사도직의 성사이다. 이 성사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품계가 있다. 성품 성사를 받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품 성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사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성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다른 이의 구원에 이바지하며 친교와 봉사하는 성사로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며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성사이다. 이를 한마디로 사랑을 위한 성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제가 되는 성품 성사라든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혼인 성사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혼인 성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품 성사를 받고 뭐 부제나 사제나 주교가 되는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혼인 성사가 성품 성사에 비해서 또 더 손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 성사나 성품 성사나 똑같은 성사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혼인 성사 역시 어떤 그 어느 성사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성사이고 어떤 그것은 높고 낮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 성사란 무엇인가 184쪽입니다. 교회에는 처음부터 신자들의 일반 사제직을 돕고자 직무 사제직을 맡기는 서품이 있어 왔다. 서품이란 교회 직무인 품계 곧 성품에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오늘날 서품이라는 용어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받아들이는 성품 성사에만 사용된다.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가 뽑거나 위에서 임명 또는 위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당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권한을 당신의 교회를 통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선물을 주기 때문이다. 성품은 또한 축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위하여 성별하여 권한을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주교의 안수와 축성기도는 성품성사의 가시적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교의 그런 안수와 축성이 있어야지만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제직.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시대에 당신 백성을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사제로 임명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으로 서 예물과 제물을 바친다. 이 밖에도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 70인의 장로 임명은 신약의 성품 성사를 예표하는 것들이다. 성품 미사의 감사성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대사제 임명은 주교품을, 장로 임명은 사제품을, 레위인들의 봉사는 부제품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제직이 특별히 뭐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고 또 70인 장로 그 밖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인데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떤 예수님 이후에 주교품과 사제품과 부제품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사제직이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말하자면 사제직이 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주교품, 주교들은 바로 사도들의 계승자이다. 그러므로 주교서품은 충만한 성품성사 또는 성품성사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의에는 주교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가 수여된다고 가르친다. 이를 교회의 전례관습과 교부들은 분명히 대사제직, 곧 거룩한 봉사직무의 정점이라고 한다.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교구라고도 얘기하죠. 교구의 사목을 책임진다. 또한 주교단의 모든 형제 주교들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하여 공동 관심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주교품, 주교직은 정말 그야말로 성품 성사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제품, 사제직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서품된다. 주교들의 봉사 임무는 그 아래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이로써 사제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적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교품의 협력자가 된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들 것은 사제 또는 사제직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신부라고 부르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주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직무사제직은 주교와 사제만 수행한다. 부제는 사제 직무가 아닌 봉사 직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제품, 부제직.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제는 사제 직무가 아닌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서품된다. 우리말 부제는 바로 사제 아래 품계라는 점만 드러내지만 원래 부제, 디콘. 디콘은 봉사를 위한 직무를 가르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그 종신부제라는 게 없어요. 종신부제라는 직책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흔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하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도 비록 결혼을 했지만 다시 어떤 종신부제 직무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한국 성당에서는 그 종신부제라는 분들이 꼭 말썽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한국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특성 때문에. 이제 사실 미국 이런 로컬 성당에 가보면 종신부제는 그냥 종신부제 자기가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미사 때 성체를 영해주거나 성혈을 영해주고, 또 뭐 그 외에 뭐 공성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자기의 직무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거기에 기득권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부제는 그 성당에 계속 남아 있고, 신부들은 4년이나 5년이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니까 오히려 종신부제가 거기에 터줏대감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힘을 쓰려고 하고, 또 말하자면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더 기득권을, 말하자면 힘을 더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어떤 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왜 존경스러우냐면 되게 뭐 젊은 사람들을 종신부제로 세우진 않죠.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사회 활동을 다 끝내고 거의 이제 은퇴한 분들, 그런 분들인데, 자기 본인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또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그 뜻이 갸륵하고 또 훌륭합니까? 그래서 참 좋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봉사하는 일에만 쓴다면 그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저기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한인 성당에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팔을 형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신부제가 참 그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그것은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좋은 역할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성품성사의 은총. 성품성사는 이 성사를 받는 이가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그분의 도구가 되도록 한다. 서품을 통하여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리를 가르치고 전례를 거행하며 양떼를 돌보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성품성사에서도 세례와 견진의 경우처럼 인호를 받아 하느님의 사람으로 확증된다. 성령께서는 성품성사를 통해 성품 직무자가 사제이고 스승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아져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성품성사라는 것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사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일단 일반 사람들처럼 대학 과정을 4년을 이렇게 마쳐야 합니다. 때때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2학년으로 편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에서의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년을 하는데, 단 영세를 받은 지 3년 이상 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독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그래서 4년을 공부하는데, 4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일반 대학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교양 과목도 공부를 하지만 또 철학과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 정상적으로 뭐 한 요새 군대가 3년에서 이제 2년으로 줄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또 나머지 3, 4학년 이렇게 해서 대학 과정이 총 4년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2년 과정이었는데 요새는 좀 배울 것도 더 많고 해서 2년 반 정도, 3년 온전한 3년은 아니고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그 안에서 이제 독서직이라는 직분도 받고 이제 독서직은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받는 건데 독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독서직을 안 받았지만 그 독서를 그냥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그렇지만 우리 정식적으로 신학교에서는 독서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서직을 받아야 독서를 할 수 있고 독서직을 받을 때 이제 수단을 처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과 1학년이 되면 시종직이라는 걸 받는데 우리는 아무나 그냥 청년들 웬만하면 이제 복사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시종직이라는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도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시종직 이상 받아야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사 때에 이렇게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마치면서 6학년 되는 순간에 부제품을 받죠. 그래서 부제품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독신을 서약하게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품성사 중에 부제품, 부제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제직.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주교품에 오르는 사람들은 주교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런 과정들이 7년이라는 과정들이 소용되고 그 7년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나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거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뭐 미사 드리는 것도 실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사를 집행하는 것들도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본당에 나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처음 할 때는 참 많이 이렇게 뭐랄까 낯설어요. 낯설고 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7년 동안 그렇게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도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사들도 우리하고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도 6년 공부를 하는데 6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실습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자기가 처음으로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장례미사가 났어요. 근데 본당 신부님도 어디 가셨어? 그럼 내가 장례미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배운 건 있지만 그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색하고 그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그때에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먼저인가 저게 먼저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그래도 성품성사를 받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다 이루고 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신부가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그 원불교에서 혹은 또는 저기 동국대학교 관계자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교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그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물어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거기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한 방법이 학교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어떤 주지 밑에서 그냥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들어가서 4년 과정을 해가지고 스님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머리나 깎고 절이나 들어가자 그래갖고 들어와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그 어떤 과정이 말하자면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량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오면은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딱 그 과정에서 그거를 해야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해도 역시 우리도 불량품이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품이 나오는데 어디서 불러먹던 뼈다귀도 모르는 그런 옆구리로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승적이라고 적을 갖고 다니는데 그 과정은 아주 그야말로 복잡다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스스로도 자기네들끼리도 구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놓이게 되죠. 어쨌든지 뭐 그건 그렇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와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 많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혼인성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 혼인성사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대사에 결혼만 한 것도 없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나 결혼을 성대한 의식으로 거행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 왔다. 결혼이 얼마나 중대한 인간사인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주며 이를 성사의 품위로 드러높이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혼인성사에도 해당된다. 혼인성사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맺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과 그 신비, 혼인의 재정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의미, 그 기원과 목적, 또 죄로 인한 혼인의 어려움,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새 계약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새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혼인성사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혼인의 합의와 혼인의 완결, 교회는 신랑 신부가 서로 자유로이 혼인 합의를 교환하는 행위를 혼인 성립에 불가결한 요소로 본다.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 예식 중에 주고받는 합의는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받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그리스도인 남녀의 결혼은 일반 혼인과는 다르게 혼인성사로 드높여진다. 따라서 신자 남녀는 교회 안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가톨릭의 혼인의 특징은 단일혼이라는 거에 있어요. 단일혼. 단일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단일혼 아닌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에 있죠. 이슬람.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몰몬도 마찬가지로 일부 다처제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일부 다처제니까 뭐 어떤 그 바람기 많은 놈이 바람기 많은 사람이 여러 여자를 정식으로 거느리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전쟁이었고 전쟁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싸움터에 가서 다 죽고 돌아오니까 동네에 과부는 많은데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을 보호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일부 다처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 그게 맞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에서는 그런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일부 다처제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부인이 동의를 해줘야 두 번째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끼리도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남자가 그냥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 아내로 맡고 싶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셋까지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돈 많은 사람은 셋 이상도 더 둘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어떤 저 운전수를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모슬림이었어요. 그 모슬림들이 하얀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요. 그거 폼으로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거기에 성지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만이 하얀 모자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지라 그래요. 상지. 못 갔다 온 사람은 하지야, 하지. 그러니까 상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가야 돼. 그리고 그 돈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꿔줘.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이슬람 그 교단에 은행 같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먼저 꽂아요. 그럼 성지순례 갔다 와서 자기가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 난 가톨릭 천주교 신부다. 그러니까 뭐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해서 어디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난 내가. 그래서, 니네는, 여러 부인을 둘 수 있다는데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도 벅차 죽겠다. 하나도 먹여 살리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뭐 3, 4 이렇게 그 2, 3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흔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톨릭의 혼인의 두 번째 특징은 혼인 불가 해소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한번 결혼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는 결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하면 그 이혼하는 것 자체가 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기 싫어서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사람이랑 새롭게 결혼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번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긴 했지만 그 사람과의 그 인연, 혼인의 인연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간음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이혼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조당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가끔씩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남편이 아주 못되게 굴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부시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당신 이혼했으니까 이제 성체 영하지 말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딱 와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건 괜찮다. 그거는 당신이 다시 결혼해, 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혼한 상태 자체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그냥 확 펴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지극히 뭐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 다시 새롭게 결혼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이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는 말하자면 별거라고 보면 되겠죠. 별거.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부로서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사는 것 뿐이지 그 별거는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종혼인이라는 게 있어요. 혼종혼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신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할 때에는 뭘 해야 돼요? 관면을 받아야 돼요. 관면. 그래서 관면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당에 걸리게 되고, 조당에 걸리면 고백성사도 볼 수 없고 또 성체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딱한 지경에 놓이게 되죠. 진정한 부부애에서 우러나는 신의 혼인성사의 목적은 진정한 부부애이다. 그리고 부부의 참사랑은 신의를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톨릭에서는 그 한번 그 결혼하면은 해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부담을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본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는데 정말 같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됐을 때 가톨릭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신앙의 길이 막히고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참 불합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 있어요.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둘이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막 맞다고 저도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사람이 상대방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그 항상 좋을 때만 좋은 점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또 뭐 약점은 약점대로 다 그 모든 걸 다 수용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혼인의 어떤 참다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좋은 점만 그렇게 바라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인격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혼인 성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 신의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가톨릭에 와서 미사 중에 이렇게 혼인성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하게 되는 부부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무게와 또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 결혼에 대한 위기.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상대방에 대한 신의와 믿음으로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또 결혼의 신성한 약속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부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이런 건 다 너무 이론적인 것이고 빤한 것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195쪽에 가정은 교회이다 그랬어요. 혼인제도 자체와 부부 사랑은 그 본질적 특성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향한다. 이로써 혼인은 그 정점에 이르면 월계관을 쓰는 셈이 된다.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하시며 부부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랑을 배우고 생활을 배우고 룰을 배우는 게 바로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고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인의 그러한 어떤 그런 소중함을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을 성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네.
주교가 되기 위한 어떤 연령 그런 게 있어요? 연령 몇 살 이하는 안 되고 이렇게.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네. 제가 생각 중에 성사의 주제와 장례식 관련인데요. 이건 미사가 포함되지 않은.
네, 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제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부제가 할 수 없는 게 미사를 할 수 없고 고해 성사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도움이 안 돼요. 미사도 해주고 고해 성사도 할 수 있어야 도움 실질적인. 예? 아 그런 건 뭐 그냥 제가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장례도.
예, 장례 할 수 있어요.
장례 미사는 안 돼.
미사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뒤에서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미사는 안 되고 그냥 장례 예식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사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는 못 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혼인성사도 돼요. 예? 네? 예. 네. 단일혼하고 불가해소성. 아, 예. 바오로 특전은 뭐냐 하면 그 이제 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 혼인의 지난번 혼인을 이제 무효화 시켜줘요. 혼인을 무효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성당에서도 뭐 결혼식 몇 번씩이나 하더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잘 몰라요? 지미 씨 있잖아요. 지미 씨. 김지미. 김지미가 여러 사람, 여러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김지미 씨는 뭐, 그, 천주교 신자인데, 뭐, 여러 남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그냥 그건 다 동거에 불과했어요. 동거. 그 무슨 얘기냐? 성당에서 혼인성사로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사회 혼인으로서 막 살았기 때문에, 사회 혼인은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300번을 하든, 그냥 그건 동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지민 씨는 마지막에, 맨 나중에는 명동성당에서 정식으로 혼인 성사를 했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결혼이죠. 그 전은 뭐냐? 다 그냥 동거에 불과한 거죠.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감사합니다.